네, 스튜디오에 김기호 문화 칼럼니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기호입니다. 아유, 예.
2019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겠습니다.
올한해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신지요?
올해, 뭐, 감히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그동안 드렸던 말씀을 좀 엮어서 한번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냥 한번
네.
그런 감히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현될지는
와,
모르겠습니다만. 네.
책으로 엮어진다면 한꺼번에 다볼수 있어서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
아,
같아요.
그냥 뭐 원고를 모으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서요. 뭐 감히 뭐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책으로 나온다면 저희 애청자 몇 분에게도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그럼 어떤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화가가 있으세요?
저는 특히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합니다.
인상파.
모네, 마네, 뭐 르누아르
아하.
이런
이야.
보고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그런 그림들 있죠.
제가 뭐 저는 사실은 미술의 문외한인데 그래도 아마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고흐를 좋아하지 않는 화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쯤은 모두 다 들어보셨고 명화 중에 항상 있고요.
그쵸.
아, 고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아마 오늘 소개해주실 영화가요.
네.
천재 화가로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와 관련된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게리 올드만이 주연한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게리 올드만이 베토벤의 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왜 그저 베토벤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연 베토벤이 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대상을 찾는 일종 미스터리 형식의 영화이면서 그 베토벤의 삶을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요. 러빙 빈센트입니다.
러빙
러빙
빈센트.
빈센트. 네.
빈센트가 반 고흐 말하는
그렇죠.
거고요.
빈센트 반
네.
고흐입니다. 이 영화를요. 이렇게 소리를 줄여놓고 보면 마치 그 고흐의 많은 그림들을 모아놓고 보는 듯한 그런 정도의 느낌이. 그러니까 실제로요. 100여 명의 화가가 실제로 수작업을 해서 이 완성한 일종의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네, 100여 명의 화가가 직접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라니,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영화 러빙 빈센트를 통해서 본 사회적인 이슈와 세상 사는 이야기를 칼럼니스트 김기호 씨의 시선으로 들어봅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는 1890년에 한 신문 기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7세의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스스로에게 쏜 권총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고 이틀 후에 결국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러니까 1891년 아를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남자는 빈센트가 남긴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편지는 빈센트의 동생이죠. 테오 반 고흐에게 남긴 것인데요.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당시에 고흐는 그 오랜 친구이자 동지였던 고갱과 무슨 일인지 크게 다투었고요. 잘 알려진 대로 크게 상심한 그는 자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흐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마을의 아이들까지 돌팔매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그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고흐를 아끼고 사랑하고요. 그의 예술혼을 존경했던 이 마을의 우체국장은 그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았던 이 고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요. 아들인 아르망에게 이 고흐가 남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던 당시에 매일같이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를 직접 전달하게 합니다. 아르망은 테오를 찾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그 파리 몽마르트의 화방 주인인 탕기를 찾아가고요. 그는 아르망에게 이 동생인 테오마저 형 빈센트의 죽음 이후에 괴로워하다가 그 6개월 이후 세상을 떠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빈센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들려주는데요. 사실 빈센트는 장남이었지만 원래 그 사산된 형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이 어머니는 어린 빈센트를 이 차갑게 대했고요. 빈센트는 그 가족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좌절했고요. 하지만 동생인 테오만은 형 빈센트를 믿고 지지합니다. 28살에 처음으로 붓을 잡은 빈센트는 이 동생의 도움으로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고요. 예술의 도시이죠. 그리고 모네, 마네 등 모든 화가들에게 꿈의 도시였던 파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열정 그리고 천재성을 가진 고흐에게는 그런 파리마저 그저 화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요. 빈센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 빈센트의 생애 마지막 순간 그를 돌보았던 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르망은 이 빈센트의 죽음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의사인 가시에 박사를 찾아서 떠나고요. 고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죠. 이 오베르에 도착한 아르망은 파리에 가 있던 가시에 박사를 기다리면서 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빈센트의 죽음에 깊은 의혹을 갖게 됩니다. 가시에 박사 그 저택의 가정부는 빈센트는 악마였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미치광이 때문에 자신들은 한동안 몹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빈센트가 머물었던 그 여관집 딸 아들린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이 빈센트가 복부에 총상을 입은 채 그 자신의 방에 쓰러져 있었고요. 가시에 박사를 불렀지만 그는 그냥 고흐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빈센트의 죽음에 이제 의혹이 더 깊어진 아르망은 당시 고흐가 가시에 박사의 딸 마그리트하고요 마치 그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아들린은 당시에 가시에 박사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못마땅해해서 빈센트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르망에게 이 가시에 박사의 딸 마그리트는 예술가의 꿈을 꾸던 자신의 아버지와 빈센트는 마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빈센트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은 억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정하고요. 빈센트가 죽기 전 뭐 자신의 아버지 가시에 박사와 크게 다투었다는 그 아르망의 말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는데요. 당시에 고흐와 가시에 박사 그리고 마그리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요. 돈 맥클린이 부르는 빈센트 함께 들으시고요. 그 남자의 10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에는 그 빈센트판 고흐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빈센트에게 이 어린 아이가 다가와서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요.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데려가 버립니다.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화가 빈센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요. 아이가 빈센트와 함께 있는 모습이 엄마는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아이를 데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빈센트는 아, 난 괜찮은데 혼잣말을 하며 아쉬워합니다. 하루는 그 강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에 이 옆에 둔 자신의 점심을요.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쪼아먹는데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 그 강의 뱃사공은 빈센트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신의 음식을 쪼아먹는 까마귀조차도 멀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집 딸 아들린은 빈센트가 주말마다 가족이 올 거라면서 여관에 빈방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흐의 죽음에 의구심이 깊어진 아르망은 결국 가시에 박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는 고흐의 죽음에 자신 역시 책임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시에 박사 역시 예술가의 꿈을 꾸던 아마추어 화가였고요. 열정은 있지만 고흐만큼의 재능은 없었던 가시에는 고흐를 질투합니다. 마치 그 모차르트를 질투하던 살리에르가 연상이 되는데요. 예술에 대한 어떤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고흐에게 가시에는 그의 동생 테오가 병에 걸린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테오가 무일푼의 빈센트를 위해서 혹사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빈센트의 미술에 대한 열정이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홧김에 내뱉어버립니다. 여린 심성, 불꽃 같은 예술혼과 천재성,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그런 고흐에게 자신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동생의 모습은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말년에 고흐가 그 유화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티타월이죠. 그러니까 이 행주 같은 이런 천의 그림을 그렸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가시의 말은 칼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본 짧은 글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지만 결국 남자는 결별을 고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여자에게는 그 누구나 호감을 가진,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가 생기고요. 하루는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되는데 이 가보니까 이 옷장은 열려져 있고요. 그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옷들이 막 아무렇게나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 친구는 자신을 감추려 하지 않는구나.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여자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요. 조금은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고요.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 남자의 제안을 항상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이 뭔가를 항상 감추려는 것에 실망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속 빈센트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편했더라면, 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조금만 더 자유로웠더라면 그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네요. 네.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코흐와 같은 그런 천재적인 예술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시에 역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고흐가 가진 재능을 질투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그 앞서 들으신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요, 이 영화의 엔딩 타이틀로 리메이크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리안 라 하바스가 부르는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입니다. 스티븐 실버만의 책 뉴 로트 라이브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엔지니어들의 자녀 중에는 자폐증을 앓는 경우가 많을까? 그는 끈질긴 취재와 탐구 끝에 이런 결론을 얻어냅니다. 자폐증이나 난독증,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그러니까 ADHD 등은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인류의 기술과 문화 진보에 이바지해온 자연 발생적 인지적 변이로 봐야 한다. 그리고 신경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자폐증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다름이고 우리에게는 그 다름을 더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그저 톰 크루즈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 영화에서 더스틴 호프만은 자폐증 환자이지만 천부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재이지만 사회는 그를 자폐증 환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이른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어쩌면 남다른 천재성을 가진 한 명이 그렇지 못한 나머지 99명으로 인해서 비정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차르트, 뭐 슈베르트, 고흐 등 불세출의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비난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의 수많은 그림 중에서 단 한 점밖에 팔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했고요. 그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나와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고 폄훼하기 바쁜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바닥 중에 바닥 인생이지만 언젠간 자신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사랑하는 빈센트가. 네. 그 남자의 107번째 이야기 김기호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행복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